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은 교회 안에 소송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쉽게 듣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김 집사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자매가 나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다른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함으로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속 문제도 큰데 소속 문제보다 더큰 신자의 그런 지위와 또한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길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법적의 형제를 고소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또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그 문제를 왜 불신자 앞에 가지고 나가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집안 형제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다툼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족 밖으로 가서 이웃집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누가 옳으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5장에서 근친 상간의 성적 범죄를 범한 그 남자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교회 분열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하고 출교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제 간의 문제를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는가 하고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할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지금 형제 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과 천사를 심판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위치, 신자들의 권한,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가치,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 돈 문제,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존중함이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라는 뜻이에요. 지위, 자존심, 위상, 가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겪고 체면이 깎이는 그런 지위가 상실되는 이런 일들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영예와 수치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자신들의 명성이 공개적으로 손상되는 일이다. 그걸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 한 일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세상적인 지혜, 죄를 용납하는 것과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이 일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이익과 명예, 권리가 침문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겠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제시한 이런 방법대로 그 모든 권리를, 이익을, 명예를 포기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명예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나는 불명예를 당하겠는가? 손해를 감수하겠는가? 이런 신자들이 바른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엄청 어려워요. 장로가 목사를 수호하고 목사가 장로를 수호하고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판단해야 하지.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본적인 문제, 그 밑에 이면에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옳고 그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여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이 주태를 책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세상 법에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호소를 합니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우월합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한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의 이론의 일을 가족 밖의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당합니까? 내 개인의 이익과 손해가 교회의 명예와 간증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나 승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 간의 공개적인 그 소송, 싸움은 승소란 없어요. 둘 다 패자예요. 둘 다 이미 가문에 먹칠 한 거예요. 교회 형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이미 교회의 간증과 명예 해가 된 것이에요. 아무도 승소하지 못하고 둘 다 진 사람이에요. 형제 간의 재산 싸움처럼 그들은 온 가족, 교회의 상처를 입힘으로써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그리고 더 많은 해를 스스로에게 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 경우를 뚜렷한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보면은요, completely defeated already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패배했어. 승소한 게 아니라 패소한 거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그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지위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원리, 현재 주어진 영적인 삶의 지혜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보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뚜렷한 허물이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에 드러난 이 표면의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겉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복음의 법이, 복음의 법칙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영하는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소송 사건은 그들이 삶의 기준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서로 섬기는 법, 또 다른 지체와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한 몸의 법, 이런 것들을 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오름과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행동은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으로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행동을 유발하는 이 내 내면에, 내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제시했어요. 나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앞에서 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교제하고 돕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복음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세상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복음의 신뢰성에 해를 가져오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교회의 명예와 간증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큰가 작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큰가?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나의 헌신도와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속적인 이익과 가치를 포기하는 삶인가? 교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나의 손해를 감당하고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겠는가? 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성도의 길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윽 오이다테 하티 라는 그런 말인데 이 수사적인 의문문의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성전을 더럽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성전을 더럽혀. 알지 못하면 그릇 판단해요. 알지 못하면 그릇 행해요. 알지 못하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알지 못한다고는 이 단어는 미래 시제인데 왕이 재림하실 때 있을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욥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함으로 미혹되었다. 영어로는 be deceived예요. 속았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속지. 알면 속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면 그랬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지.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알으라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그릇해한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기 쉬워요.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알밉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바른 알민가 아니면 잘못된 알민가? 잘못된 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인생 전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 잘못 알면 잘못된 방법을 찾는 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후회하고 눈물 흘린다니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잘못 알았어. 뭐를? 내가 신자로서 나의 위치가, 나의 주의가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호랑이는요, 아니 사자는요,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서.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나는 사자야. 맹수의 왕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자식이야. 또한 엄청난 부를 상속받은 상속자야. 그것을 바로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처럼 코쑥 빠져가지고 돈 몇 푼 되지 않은 것 같고 잠 못 이루면서 걱정하고 아니면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죠. 그 지위를 몰랐던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왕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상속받은 그 상속자인데 세상에 이런 돈 몇 푼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소하는 이러한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너무 매우 작은 일이야. 어떻게 너희들은 이거를 모르니? 신자의 위치와 지위를 이렇게 모르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이라고 그랬다. 타락이란 세상 어디 가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타락은 나의 위치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타락이야.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의 위치는 영화로운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인데 그 위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타락이 뭐예요? 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서 목사에게 주신 그 지위와 그 일을 거기서 떠나간 것이 타락이에요. 내가 아내고 내가 남편이면 그 남편의 그 지위가 무엇인지, 아내의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타락한 거예요. 학생이 타락한 것은 공부 안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살 거예요. 밥 먹고 골프 치고 즐겁게 행복하게 찬송하며 살 거예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너의 모든 일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바라봐라. 그래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종말론적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미혹에 빠져요. 미혹에 빠져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철저히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질 때에만 살 수 있는 삶이에요. 현세적인 생각, 현세적인 욕심,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아주 짧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 손해보는 짓을 내가 왜 해요? 나도 나의 권리가 있고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의 인격이 있고 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런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관점이 없다면 절대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신자로서 사는 삶이 쉬워요. 그리고 그 삶이 즐거워요. 그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질 때만 살 수 있는 삶이고 현세적인 관점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짧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세적인 시각을 가지고, 찰나적인 시각만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산다고, 신자의 삶을 흉내낸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누가 오세요? 조금만 있으면 누가 오세요? 이미 오신다니까. 조금 있으면 이미 오세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그토록 아끼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그 이미 오신다니까요. 이해는 우리 집사람이 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들어야 되겠어. 이도령이 오니까 춘향이가 참은 거예요. 견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잠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주신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잠깐 후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승리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신자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기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저와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면 생활 방식과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다가올 나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인들의 그 모습은 그들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 속에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이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의 삶이 뭐냐 하면서 그 불신자들 미래가 없는 삶, 그 자들의 삶의 행태를 여기서 보여줘요.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모르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잠깐 있는 인생인데 잠깐 있는 청춘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생각도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태와 그러한 가치들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오시니까 이미 오실 텐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할 텐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선사할 텐데 이런 기대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악한 습관에 사로잡힌 삶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바울이 열고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자라가 아니라 그런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니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더러운 나의 그 모든 죄들을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목욕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셨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술 안 먹는 거예요. 술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야. 그건 나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했던 짓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씻음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나예요. 이미 그런 자야. 그런 자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라면 과거의 삶의 방식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이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된 자로 살아야죠. 새롭게 됐는데 불신자의 이런 삶은 지난 날로 좋게 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새로운 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삶의 방식, 삶의 가치, 새로운 기대, 도덕적 기준, 소망 완전히 다른 것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깨끗함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바라는 삶이에요. 그 빛을 바라는 삶이에요.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무엇인지 성령 받은 자가 무엇인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술 취함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음행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탐욕이 그것을 보여주나요?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신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소송의 문제,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벗어나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자냐? 그리고 너에게 다가올 그러한 미래의 운명이 무엇이냐? 이런 진리를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죄 용서함, 내가 받은 거룩함, 내가 받은 의로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대적인 것들인지를 성령께서 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고 속아 넘어가는 길임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내게 준비하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찰나적이고 현세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열고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 앞에 자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탐색하는 자였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술 취하는 자였습니다.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나였는데 주님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 앞에 결심하세요. 나는 기회만 되면 이런 짓들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거듭난 자인지 중생하지 못한 자인지 구별이 안 되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결정하세요. 주님 제가 그런 길로 갈 때 그 중간에 그 도중에 저를 죽여서라도 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도와주시고 받으세요. 술 좀 끊으세요. 죄냐 아니냐 괜찮냐 안 괜찮냐 라고 말하지 마세요. 술 취함은 방탕함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취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게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권사로서 집사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습대로 사셔야 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불순종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